오늘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2절 말씀을 모티프로 출발해서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이 나의 십자가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기하게도 네 복음서에서 각각 한 번씩 있었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씨뿌리는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한 이후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의문이 있었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네, 오늘 본문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이후에 안식일에 이사야의 글을 읽은 후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고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그 말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나사렛 사람들이 깨우치면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은밀하고 교활한 비방이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지나가는 말, 불쑥 던지는 말투, 가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A가 이렇게 겸손한 분이 권세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B는 꾸짖는 투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누구예요? 어디 출신이죠? 이런 비아냥 혹은 놀라움, 가십 스타일의 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오순절 당시에도 비슷하게 있었던 표현들입니다. 당시 모두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방언하고 능력 베푸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깔보는 거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Lord's Favor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The Day of God's Vengeance, 하나님의 보복의 날, 누가의 기록에는 빠져있는 말인데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그 상반된 표현이 동시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는 은혜의 해가 맞죠.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무자비하게 부려먹고 착취한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700년 전, 예수님 700년 전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들려주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인이 뿌린 말씀의 씨앗에는 원수가 마귀가 뿌린 몰래 뿌린 씨앗도 같이 있어서 장차 알곡을 거두는 은혜의 해가 있는가 하면, 즉 위로의 해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원수가 가라지로 자라게 한 그 자풀을 나게 하는 그 씨앗도 동시에 뿌렸다는 것이죠. 그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질 날도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로 자랄 씨앗은 장차 분노와 폭력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가십성 발언으로 분위기를 슬슬 잡아갑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못 알아먹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살을 남이 먹게 떼어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붙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그 논쟁을 하거나 말거나 결국 이해가 안 되고 허탈하니 논쟁의 현장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코멘트 할 여지를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죠. 멍청한 말로 오가는 그 가십 속에 못된 것을 감추는 사람들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은 가면입니다. 그 가면 속에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죠. 속담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의 병 고치는 소문, 우리가 다잘 들어서 안다. 이제 이곳 나사렛, 네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냐? 여기서 병을 한번 고쳐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속담을 적용하여 지금 그 조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음을 저들 스스로 입증합니다. 항상 그러셨지만 주님은 이런 조롱하는 인격과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대신 유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환영을 못 받았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그 스토리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수로 보니게 페니키아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둘다 외국인들이에요. 종교도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서성과 제사가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것처럼 즉 엘리야 엘리사가 당시 배척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스승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똑같이 악용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강도 중한 사람도 이 말로 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라고 3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죠. 뭐냐? 예수님 때문에 흥하거나 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누구한테는 흥이 되고 누구에게는 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칫 독자들은 패함에 대한 맥락 없이 오늘 본문을 읽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흥과 패, 은혜와 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기하면서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특정 십자가를 아우르기 위해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온유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은 밝게 빛나서 좋은 성품의 마음을 비춰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지 못한 마음이라면 부정, 거부,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음은 일깨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를 예를 들어 볼까요?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원수에게는 질투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밤에 와서 그 가라지의 그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온유하신 그분의 그 사랑은 집 나간 그 작은 아들을 나중에 집으로 웰컴하죠. 영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아들은 어때요? 분노와 원망을 노정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꾼으로 불러서 주시는 아량이 넓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아시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일하게 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먼저 부름을 받은 일꾼은 어때요? 그 돈을 똑같이 지불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쓴맛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후하심, 인정 많으심, 아량이 넓으심 그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유익한 메시지를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는 이전에도 존재했는데 고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계속 십자가까지 가야 했던 그것은 십자가 자체는 외통수고 타협 불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원수가 놓은 죽음의 독침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반전시킨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는 물리셨지만 독에 마귀는 그 독살 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마주하게 된 현실은 주님의 무한하신 온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마귀가 십자가라는 훅에 마귀가 걸려버린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쏜 독침이 주님께 아주 맹독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주님의 육신을 삼키기까지 즉 죽이기까지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악한 자의 마귀의 파워를 무력화시킨다는 해독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복음 속에 십자가는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 구원도 존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화목케 하시는 피 덕분에 십자가는 악을 제압하고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가서 십자가를 또한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스캔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나 예기치 않게 오는 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똑같은 수법으로 나에게 독침을 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독침에, 즉 십자가의 스캔들에 예수님의 겪었던 그 스캔들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스캔들을 넘었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나의 십자가니까 내 중심으로 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나의 십자가로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한 구원의 기쁨의 복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 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가십으로 혹은 비난하며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경험,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십자가의 일로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갇힌 자를 풀어줘야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제사장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들이 악의 참 도전들이지요. 그 예수님에게 스캔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며 병자를 심방하고 참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죠. 보지 않으려고 눈 감거나 딴데 보려고 눈 돌리는 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았습니까?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 스캔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눈을 뜨게 하는 사역에 참여한 것은 부끄러워할 일 아닙니다. 스캔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 이거 스캔들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유창한 말로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가 효과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복음을 전파할 때 십자가를 껴안는 행동과 필요한 말로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 이 방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은총, 예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일입니다. 즉, 나에게 오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고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4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보복의 날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스캔들을 십자가의 스캔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나에게 십자가의 부끄러움, 스캔들이 될 수가 없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라고 조롱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태어나실 때부터 존재했고 종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당하는 그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로 올 때에 주님 저희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반응해야 하는지 주님 오늘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부끄러워해야 할 스캔들로 말하겠지만 이제 내가 우리 세계 공동체가 겪을 십자가 고난은 거다지 염려할 것이 못 되는 참으로 저희들이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십자가와 고난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부끄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